오늘 말씀 이사야서 맨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주 긴 말씀이 됩니다. 그 긴 말씀의 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최후의 목적지가 어딘가, 이 세상인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최후의 목적지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우리의 선택은 하늘나라의 선택이고 영원한 생명의 선택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약간은 신학적인 단어지만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자주 들으시고 귀에 익혀두시면 좋은 단어가 됩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단어를 그렇게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닷새 동안 일하시면서 마치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됩니다. 하늘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사계절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을의 계절에 그 풀과 또 나무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입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먹을 것을 얻고 힘을 내며 살아가고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연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뜨는 해를 보면서, 지는 해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즉 특별하게 구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이 자연계를 보면서, 일반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진화된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31절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우린 그렇게 성급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3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은 것을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반 은총, 자연적인 것, 그것과 함께 보시니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하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연적인 것 많은 은혜를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두 가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장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연계는 일반적인 은총이고 우리는 구원하신 건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자연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23절을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3절.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셔야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3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9절 피조물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르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22절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구원하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당한 우리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피조물 창조하신 것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도 구속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신앙관이 들어서야지만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신앙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일은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중요하지 않은 먹고 사는 날로 전락해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속한 어떤 사회, 내가 오늘 일하는 어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단이 하는 겁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나타나는 자연을 죄악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특별한 구원과 특별한 은총만을 강조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정상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중요한 것만큼 주일이 중요한 것이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가정의 삶, 직장의 삶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도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기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됨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말씀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죄를 범하는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생명이 오늘 너의 삶의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팔아주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니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하늘 날아가고 영원히 그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곳이기에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66장 22절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오늘 본문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분명히 성경도 이사야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일반적 창조입니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누구와 함께냐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 다음에 장차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세상에도 인간이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이 평가받고 똑같이 자연계와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자연의 구원을 동시적으로 똑같이 다루십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연, 하늘에 있는 어떤 해와 달, 우주, 모든 것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22장 1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4절. 계시록 22장 1절과 4절 신약성경 맨 뒤 21장 1절과 4절입니다. 21장 1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죽음, 즉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 번 다시 아프지 않고 두 번 다시 울지 않고 죽음이 없고 또한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처음 것에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창조하시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아래서는 우리의 애통하는 것과 병든 것과 사망과 눈물과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애통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 원천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과 사망과 고통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나에게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왜 나는 오늘도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의 특별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거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지만 그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세상 나가서 살도록 하면 그 자녀는 자녀 구실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돈 버는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구차합니다. 그 돈 몇 푼 벌라고 구박받아야 되고 그 돈 몇 푼 벌라고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의 사랑이 특별하지만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때마다 자식을 돌보고 그때마다 자식을 책임져 준다면 그 자식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자연사회에서 자연계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이 자연계가 우리를 더욱더 사람답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답게 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눈물과 시련을 이겨나는 존재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면이 있냐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눈물 흘리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디며 이겨나가며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특별하지만 이 세상의 비정함과 이 세상의 냉정함이 우리 자식들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마음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픈 겁니다. 병든 것 보시고 하나님 괴로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누구보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너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이 있지만 이 세상의 비정함과 냉정함과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어렵고 눈물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 길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됐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예배 드리러 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66장 24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중됨이라. 이사야서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과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지니고 사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을 갖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풍성했습니다. 항상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며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 상 밑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종기가 있었습니다.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성경을 해석하냐면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부자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적인 관점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부자 집 현관입니다. 문 앞에 있는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한 겁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자가 여러분 집 문 앞에 있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음식을 상 밑에 떨어진 걸 먹었습니다. 상 밑에 떨어진 걸 먹었다면 그 부자가 먹는 식탁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유대인들의 식사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를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현대도 핥아주고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가 그 나사로의 상처를 종기를 핥아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개가 그 집에 온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저주스러운 짐승은 개입니다. 개는 집안에 절대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가 와서 그 부자의 헌대를 하는 걸 허락해 주었다는 건 그 부자가 많이 참아주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을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갔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선택할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옷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치하는 날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부를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상 밑에 떨어진 것만 받아 먹어야 됩니다. 개가 와서 핥아줘야만 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갔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거지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지는 이 세상에 선택할 능력과 힘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로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 선택할 것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장사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거지는 천사의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받들렸다는 이 헬라어 의미는 독수리가 병아리 채 가는 겁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거지 나사로의 시체를 빼앗아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겁니다. 그런데 부자 부자는 장사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을 겁니다. 통곡을 했을 겁니다. 큰 장례 치렀을 것입니다. 좋은 장례 치렀습니다. 랍비가 와서 제사 장례 잘 치러줬을 겁니다. 아마 총 같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체를 내버려뒀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부자는 선택할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왜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의 하늘, 오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부터 자꾸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도 똑같이 여기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가족, 내 직장, 내 어떤 그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은총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가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에서 마지막 절에 그 64절에 24절에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일반적 은혜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